지난주에는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2절은 오늘 같이 겹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일을 마치기 전에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사실은 모든 사람이죠. 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면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안식일이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3절에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날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안식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안식을 뭐라고 가르쳐줄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안식은 완전히 그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완성을 내다보면서 쉬다, 다시 말하면 활동을 잠시 멈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거를 같이 살펴볼게요. 완전히 그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안식의 의미는 첫 번째 완전히 그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을 하는데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물건을 쓰기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버리는 것. 그것이 끝내는 거죠. 그것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담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팔짱끼고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일을 끝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이 맞춰졌을 때의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나는 활동을 멈출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서인데 6장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 마치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어떤 일이 심판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했을 때에는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편하게 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그치다예요. Completely.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활동을 멈추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능이 중지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쉬운 예를 하나를 들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만나를 주세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시는데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끝내세요. 중지시키세요. 언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을 그냥 멈추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만나뿐만 아니라 이게 먹을 뿐만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놓고 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한 이방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나라들조차도 그 일들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국가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채워졌을 때에는 그 국가를 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때가 다 되었을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세요. 누구에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사가 나라를 차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기능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획했던 대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시편에 가보면은 119편에 가보면 이 땅의 악인들에 관해서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쉰다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끝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무섭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Put on end.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일을 완전히 그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활동을 잠시 쉬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본문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던 것처럼 전체적인 일을 완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일을 즉 창조의 일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습니다. 어떤 그 타협주의를 추방하는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있는 진화론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창조 후에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를 이렇게 섞어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창조는 끝났어요. 근데 여기 이런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전체적인 일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완성된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면서 앞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잠시 쉬는 것뿐입니다. 창조의 일이 아니라 창조된 일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시 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라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잠시 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나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실 때에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곱빼기로 주시죠. 곱빼기를 주시고 안식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쉬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다가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만나를 안 주겠다라는 뜻은 아니죠. 주시는 것을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예요. 그런 뜻의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아무리 바쁜 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바쁘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 일곱 번째 되는 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쉬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일곱 번째 되는 날에 거두지 아니하며 그리고 일하는 것도 일곱 번째 되는 날에 일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을 해 주시니까 우리 인간은 매일같이 그 만나를 주워서 먹었어요. 얻어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게 됩니다. 타성에 젖으면서 이게 누가 주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타성에 젖어서 잊어버리게 돼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하루를 멈추는 거예요. 마치 하루를 멈추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하루를 멈추면 우리가 뭔가를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그렇게 하신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경작을 하는데 농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되는 해는 경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논리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냥 놀리면 올해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 아니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 땅에 농사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야 라고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던 이 70년이라고 하는 횟수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는지 아십니까? 농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토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되는 해에 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쉬지 못했던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 불순종에 관해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안식이 하나님만 쉬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안식이 특별히 신약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사역을 마칠 때, 그러면 첫 번째 거죠. 안식의 첫 번째 의미예요. 안식을 마치게 되면, 최종 사역을 끝내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말이 안식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 아 언젠가 이 일이 끝나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죽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을 마치고 거기에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어서 우리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 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주일 예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야 되는데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 경험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 주일 예배이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특별히 주일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이 날을 일곱 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안식인 거룩한 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알고 여러분이 알듯이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건데 단순히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봉헌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건이나 날이나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거룩하게 지목하신 것은 그 사람, 그 물건, 그 장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거룩하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봉헌하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성경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2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구별하다라는 말 썼다고 그랬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는데 구별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포크레인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 마치 창세기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찝으시는 거예요. 찝으셔서 구별시키셨어요. 구별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시키셨을 때는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나 어떤 날짜나 이런 것도 구별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구별시키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키시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을 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구별하는 특별한 용도가 있은 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별하게 하신 그런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날짜예요.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 이날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특별한 날입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아들만 목사되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스라엘이라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I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직분, 특별한 임무를 받기도 했고 성막에 관한 것도 그렇고 절기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출애굽기로 놓고 이야기하면 아론을 택하잖아요.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론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의미를 주세요? 제사장의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는 권사로, 집사로 부름을 받은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목사에 합당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권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집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작정해서 부르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만드실 때에 텐트로 만드십니다. 가죽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 가죽 똑같은 가죽이잖아요. 이 가죽을 쓸까요? 저 가죽을 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가죽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골라서 쓰시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달란트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고 하셨을 때는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그 희년, 희년이라고 이야기하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화해하고 너희들 잘 살라고 그러는 거야. 더 번영하고 더 풍성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이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주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32장 51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앞에 자막을 맞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 것이 죄 없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사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성화,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자격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사역,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거룩하게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으니까 아들 예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단번에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들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사역은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교회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해져야 되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것,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5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동일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일 하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이 하루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6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을 복주시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